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귀한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의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남아있게 하시옵시고,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 141편에서도 1절에 부르짖는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오늘 이 142편에서도 1절에 보면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 이런 표현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부르짖는다 이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소리내어 부르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르짖음을 사실 이 소리내어 간구하는 것으로, 또 부르짖는다는 표현 때문에 소리내는 것도 조곤조곤 내는 것이 아니고 크게 고함을 지르듯 그렇게 부르짖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기도의 양상들을 보면은 마치 이건 누구하도 크게 소리 지르는가 경연장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 청년들 수련회나 또 어떤 그 목사님들 모이는 수련회에 이제 가면은 그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는 게 기도의 순서거든요. 주로 저녁에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기도의 시간이 제가 사실 제일 싫어하는 시간입니다. 목사가 기도의 시간을 싫어한다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 것 같은데, 제 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앞뒤 다 잘라먹고 신 목사는 기도가 싫다더라 또 이렇게 소문나버리면은 곤란해지니까, 기도가 싫다는 건 얘기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이 싫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찬송 부를 때야 뭐 드럼 치고 뭐 키보드 치고 뭐 하는 거 제가 얼마나 이해를 합니다. 우리도 기도회 때 반주기 뭐 우리도 사용하고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근데 기도할 때에도 이 청년들을 보면은 아주 드럼을 막 두드려 대고 키보드 치고 막 요란하게 막 하면서 이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듯 그렇게 기도를 하고, 보면 어떤 청년은 그 자리에서 방방 뛰거든요. 팔짝팔 뛰면서 또 막 기도를 또 해요. 저는 도무지 시끄러워가지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워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데, 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청년들이 믿음이 좋은 건지 정말 시끄러운데도 막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를 참 잘들 합니다. 목사님들 그 모임에도 기도할 때에 반주기 틀어놓고 아주 크게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는데, 뭐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할 때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런 외면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야 뭐 소리를 내어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힘든 문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뭐 소리내 기도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정말로 힘이 든 문제, 정말 마음에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소리도 안 나와요. 정말 소리도 안 나오고 그저 눈물만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뭐 구체적인 얘기도 안 나오죠. 그냥 하나님, 하나님 이런 얘기만 사실 그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괴로울 때 그렇죠. 그래서 뭐 악기 동원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반주기 동원하면서 주여 삼창 부르고 손을 들고 고함 지르던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찌 생각해 보면은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든 겁니다. 나 기도했다 이런 생각과 함께 기도관 자기에게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도 같아요. 청년들 기도회 하면은 단골 제목으로 등장하는 것이 남북통일, 세계 평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비전, 또 세계를 나에게 달라 뭐 이런 기도를 제목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그런 그 제목들은 다 요시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기도 제목들을 듣고 있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요, 지금 자기들 발 앞에 놓인 문제가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현재의 신앙도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인데 무슨 남북통일이고 평화통일이 평화고 뭐 비전 세계를 나에게 달라 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냐 말이에요. 세계를 주면 뭐 할 겁니까? 항상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 비전을 주면 또 뭐 할 거예요? 아프리카하고 뭐 할 겁니까? 안 그럴 거잖아요. 다들 자기 살 길 찾아서 흘러갈 거라면서 그렇게 갈 거면서 결국은 또 마치 큰 포부를 품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 어떤 그런 자기 만족을 누리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를 따져놓고 보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막 그 악기 두드리고 요란하게 고함 지르는 그런 기도가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죠.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 낼 때 그 소리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알아채고 응답해 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해도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소리내어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냥 내 속마음으로 하나님 이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심정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은석교회도 금요일에 기도회 하는데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죠. 몇 분 빼놓고 기도회를 제가 인도를 하는데 성경 구절을 읽고 그 성경의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본문이 말하는 내용을 따라서 이리 기도합시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가 저는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이 성경을 따라 흘러가는 것. 그게 참된 기도다. 저는 그 생각이 항상 들어있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예뻐졌단 말을 아주 듣기 좋아한다 그러죠. 이건 뭐 늙으신 분도 예뻐졌단 말 들으면 입이 쫙 벌린다 그러는데 그건 예뻐졌단 말은 사실이 아니라도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일관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령 뭐 아 이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천명 만명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응답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뭔가 스케일이 있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은 그런 기도 내용이란 말이죠. 사람 욕심이 부합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가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을 하고 욕심에 부합되는 그런 내용들로 일관되어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이 교회가 사라져도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 이런 기도에 정말 진심으로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교회가 사라져도 괜찮다는데. 안 나오죠. 그런 기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아멘은 안 하죠. 뭐가 진심으로 주님의 뜻에 일치된 기도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늘 내 기분에 드는 말
이것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과 상관없는 그런 기도로 일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참 기도에 열심인 건 사실이에요. 열심인 건 사실이지만은 필요한 것은 기도의 의미를 알고 어떤 상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를 못하고 내 욕망을 끌어내는 그런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142편을 보면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굴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굴에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게 꼭 그때 뭐 기록한 기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위급한 그런 그 상황이 있을 때에 이 기도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쫓길 피하면서 굴에 숨어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소리니에 부르짖는다 하는데 그 숨어 있는 상황에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은 자기를 잡으려고 지금 사울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수색을 하고 있는데 굴에 숨을 죽이고 있어야 되죠. 근데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는다면 나를 잡아가시나 여기 있어 알려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따져보면 소리에 부르짖는다 이거 그 의미는요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 소리라 그 말입니다. 외적으로 고함지르는 그런 소리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저자가 큰 괴로운 상황, 억울하기도 하겠죠.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해하려는 그런 사람이 가득 있고 또 그들은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올무까지 준게 숨겨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누명을 어떤 그 씌우거나 잡아 죽이려느냐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사절에 보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도움을 구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움을 구할 만한 사람이 없고 도와주지도 않는 혈혈단신을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이 뭐 친구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도 모두가 자기를 외면을 한 것이죠. 또 외면하지 않아도 도와줄 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윗도 사울을 피해 도망칠 때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도와줄 힘 있는 그런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왕인데 그런 그 최고 권력자에 쫓겨다니는데 누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 보면서 어쨌든 또 어려운 것은 이 시편 저자의 사정과 고백을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게 그겁니다. 이 시편 저자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라고 해봐야 뭐 돈 문제, 자식 문제, 뭐 병 등 뭐 이런 문제 그런 게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저자의 그 어려움 상황이 어떤 것인가 사실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이해하기는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이 저자의 상황을 다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저자가 자기 어려움에서 참 속이 상할 정도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되어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이걸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내 길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길을 아신다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또 원수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긴 그 길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원수가 숨겨놓은 올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길인데 여러분 그게 그냥 뭐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는데, 아신다는 것은 그냥 알고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길을 알고 이끌어 가신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 내 길에 어려움은 그대로 있고 원수가 얼굴을 숨겨놓고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알고 계시는데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는 얘기죠. 우리 생각에는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과 이 성경에서의 하나님 관계 속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길을 아신다 그럴 때에 상상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불덩이를 동원해가지고 높은 곳 깎고 웅덩이는 메우면서 평탄 작업을 내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 형통에 방해되는 걸 하나님이 몽땅 밀어가 제거해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실 때의 의미라 그 말이에요. 내 길을 아니까 방해되는 거, 힘들게 하는 거 몽땅 밀어가지고 제거해버려야지. 그게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 다움이지. 이게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저자는요, 내 길을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그 이어서 나를 잡으려고 엄기를 숨겼습니다. 올무를 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놓은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그걸 그냥 두고 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저자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안 맞다는 겁니다. 아예 생각하는 하나님이 달라버려요.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길에서 올무를 제거해 두는 거. 함정을 조각하고 기다리면은 그 원수를 제거하고 함정 메워주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평생 가는. 그런 하나님으로도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저자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올무도 그냥 두고 보시는 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러한 문제도 우리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통상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오는 게 항상 그렇죠. 믿었는데 왜 이럴까? 아, 그런 불만 늘 튀어나오는 겁니다. 믿었는데 왜 이럴까? 근데 이 시편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삶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있는 삶도, 원수가 있는 삶도, 고통이 있는 삶도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놀라운 일이란 것이죠.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받아들이신다면 우리가 어떤 삶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신뢰하게 되어져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 내 생각은 낮은 것인데 하나님 생각은 높아. 우리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명과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어. 우리가 이 모든 걸 놓고 생각해 본다면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다는 걸 받아들인다면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길에 올무가 있는 걸 그냥 두고 보실 것인가? 아, 그것도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이다.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올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이야. 함정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이고, 때로 그 함정이 빠지게 놔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이야.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신뢰는요,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명히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예수를 믿어서 내 삶에 어떤 유익이 다가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올무가 있는 길에서도 염려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신앙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는 신앙의 깊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삶의 길을 이르간 시각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길을 아신다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 높다 이르간 말들이 굉장히 든든함으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무가 있는 상황에서도 염려하지를 않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5절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라 이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피난처라 해가지고 어디 안전한 곳을 도망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에 어떤 장소에 피난처를 마련해놓고 피해라 도망쳐라 이렇게 나를 구해주는 어떤 그렇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피난처라는 게 전쟁 났을 때에 몸피한 벙커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랬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다. 그게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올무와 어려움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신자에게 하나님은 계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그 속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크신 뜻을 가지고 그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피난처죠. 결국은 이 피난처란 얘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피난처 삼으면 올무가 살아 얘기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피난처임을 알게 되고 신뢰가 있게 되면 올무가 있는 상황도 염려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피난처죠. 그게 신앙의 깊이에요. 그래서 그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늘 그렇게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이고 내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올무가 있는가? 왜 그게 제거되지 아니한가? 왜 내가 함정에 빠지는 두고 보시는가? 그 모든 삶들을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을 신앙의 자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신앙으로 자란다면은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에도 힘들어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누구나 다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으로 힘들게 하신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있다.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마음은 늘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평안이에요. 어떤 신앙이 강하겠습니까? 올무가 있음에도 신뢰하는 거죠. 그게 강한 신앙이죠. 6절에 보면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자기 비천함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비천하다 고백은 괜히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은 세력들 앞에서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어디를 봐도 나를 도와주고 피난처가 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난 정말 나약한 비천한 그런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윗이라 비다윗을 그런 어려움의 길로 그렇게 밀어넣으시는 것도 결국 그 자리에서 자기의 비천함을 보기 하신 그게 있는 겁니다. 그 일정에 비천을 봤으니까 자기 비천을 보기 하시고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기 위한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천이란 그만큼 낮고 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별볼일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저자는 자기가 처한 그런 상황에서 그 같은 자기 비천을 목도하게 되면서 고백한 것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전에 자기의 죽음을 봐야 되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에게 죽음을 보게 될 때에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있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준 분이기 때문에 내 죽음을 봐야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죽음을 보지를 못한 채 구원을 말하는 것은 건져준 은혜를 덮어버리고 좋은 곳 천국 가는 그런 의미로만 감사하는 그것만 남은다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빠져버린 껍질만 있는 그런 감사라겠잖아요. 이 자기의 비천함이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나의 비천함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셨다. 이것이 감사 기쁨이 되죠. 어떻게 비천한 나를 그 존귀하는 자리에 앉히게 하셨습니까? 그게 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비천함을 알아야만이 나 같은 데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속할 수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럴 때 그런 나를 하늘나라 인도하신 그 은혜가 크게 다가와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비천한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알아갈 때에 그때 그 사람은 어떠한 그 삶에도 매이지 않는 것이죠. 악한 세력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건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 힘에 매이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게 이 저자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7절에 오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이 말은 결국 그 영혼이 옥에 갇혀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이 옥에 갇혔다 이게 뭘 뜻하는 것 같아요? 그 이 저자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너무 힘든 그 상황 때문에 어떤 마음이 막 갇힌 것 같은 평안은 사라지고 다른 걸 생각할 겨를도 없는 그런 어떤 힘적인 상태 이걸 말하는 게 아닌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자기를 여기에서 옥에서 이끌어내신다는 것은 결국 지금의 처한 상황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보면 이 저자는요 어떤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응답 안에서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실제로 옥에 갇힌 상태였거든요. 악한 세력에 갇힌 것이 우리 영혼이었고 악한 세력이 우리를 잡게 올무를 놨고요. 죄에 붙들려 꼼짝 못하는 것이 비천한 우리의 신세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옥에서 이끌어내시고 자유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신자는 나를 옥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피 흘리신 그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이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내가 나의 비천을 모를 때 내 영혼이 옥에 갇힌 자다 이걸 모를 때 나를 잡으려고 올무놓고 노리는 그런 악한 세력이 이걸 모를 때 그럴 때 그런 나를 비천서 옥에서 건지시고 자유케 하신 그 주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감격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로 인한 부르짖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140편 저자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처한 형편, 그건 어떤 실제 삶의 어려움과 물리적인 어떤 힘든 그게 아니고 정말 내 영혼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던가 이걸 우리가 알아가면서 아 내가 바로 비천한 옥에 갇힌 그런 존재였구나 이걸 절실히 알아갈 때 주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배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을 옥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비친 자리에서 끄집어내시고 이러한 모든 것도 이미 응답 속에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응답 속에서 기도하는 것. 그게 신자의 기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주의 주를 아는 기도이고 주가 나의 피난처임을 아는 신자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걸 안다면 또 다른 피난처를 구하기 위한 기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보면은 정말 피난처로 삼고 싶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른쪽을 봐도 그렇고 왼쪽을 봐도 그렇고 전부 내가 피난처를 삼고 싶은 것들밖에 없어요. 돈도 내가 피난처 삼고 싶고 권력도 피난처 삼고 싶고 직장도 그렇고 하나같이 전부 다 내가 피난처로 삼고 싶은 그런 것들밖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피하고 의지할 피난처를 달라.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고 이제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원한 피난처를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피난처다 이걸 아신다면 세상에는 내가 의지할 것, 내가 피난처 삼을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건 다만 하나님이 피난처임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기에 뜻을 두고 그런 부르짖음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미 응답 안에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따로 응답 필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다른 응답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신뢰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여러분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그 일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 악함과 내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편으로도 밀어넣으신다는 것, 늘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신자는 모든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자로 하나님만 의지한 자로 존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나아지는 것 이것이 아니고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는 하나님과 피난처 믿고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든든한 가운데에 주만 당해 나아가는 그런 신자됨을 늘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런 신자된 길로 이끌어 가시고 그런 의미에서 내 길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일에서도요 염려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높은 생각으로 나에게 일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씀 안에서 안심하시고 평안이 있는 가운데에 혹시 뭔가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임을 알게 하고 신뢰하게 해달라 이리 기도하시면서 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임을 늘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다 아신다는 것, 이 말이 우리에게 그나큼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안식이 되게 하셔서 설령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높은 생각으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것임을 또 바라보고 그렇게 삶을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늘 나의 비천함과 내 영혼 옥에 갇혀 있었던 그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그 비천함 가운데 구출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나큰 은총으로 다가와지게 하시옵시고 그 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좀 더 복된 길로 힘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